또 오늘 나를 시작함에 있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여건과 중심과 힘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찾아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 각 가정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복음 가득한 교회의 중요한 성도들에게 먼저 은혜를 대해 주셔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중심을 통하여 당대 세계복음화로 이 모든 교회들이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또 사역 진행 중에 있는 과테말라 사역 가운데 본 집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또 현장에 모여진 각 중남미의 각 제자들이 또 복음으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급한 믿음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관계되어 있는 피니셔 스쿨과 또 당대 세계복음화의 경제위에 은혜를 대해 주시사 이 일을 섬김에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전 세계 모든 제자를 또 섬기며 또 그들을 통하여서 함께 당대 세계복음화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집중하여 도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또 현장에 있는 모든 중직자와 성도들과 또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현장 되도록 각자 개개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옵고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어저께 써서 어저께 저를 생각해서 히브리 기자가 저에게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간극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 때문에 성경의 원래 의도와 방향과 뜻을 깨닫게 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이게 몇 번의 번역을 거쳐서 우리한테 성경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성경을 원래 의도가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왜 쓰여졌는지를 늘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받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또한 신약 속에 있는 구약으로 어떤 제사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말씀을 전달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고 뭐 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누구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책이 맞고 또 신약 성경을 AD 한 399년경에 한 책으로 모을 때 정경이라고 그러는데 정경사에 있어서 성경을 한 책으로 묶었을 때 많은 어떤 판단과 많은 회의와 이것이 성경 이어되는 그 이유 아니면 성경이 아닌 이유를 오랜 회의를 거쳐서 성경이 이 히브리서가 정경화되는데 정경화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성경 신약성의 27권으로 묶여졌다라고 생각하고 쓰는 것도 하나님이 쓰신 것이지만 모으신 것도 하나님 모으셨다. 그래서 모으셔서 우리에게 일정한 뜻을 전달하는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우리들에게 읽히고 있고 또 많은 교회가 정상적인 성경으로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것과 그냥 책으로 다루기 지금 구교 카톨릭 같은 경우는 우리 27권 말고도 열몇 권이 더해져 있어요. 성경에 성경이 더 두꺼울 것보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성경으로 여기지 않는 것들을 그들은 성경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카톨릭하고 다른 믿음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분이랄지 뭐 연옥이랄지 이런 것도 가능한 이유가 그런 성경들에 근거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개신교는 그것을 성경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이 신앙생활에 삶에 도움될지 모르겠지만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책으로 우리는 여기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우리 4절 말씀까지 같이 3절 말씀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발생이 되었어요. 유대인들한테는 큰 위협적인 일이었고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에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계속 여러 가지로 자극하는 거죠. 못 믿도록. 왜냐하면 유대 사회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이것 또한 우상 숭배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다해서 말리기 시작했고 핍박하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왔던 그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바울이라고 믿지만 히브리서를 쓴 그 기자는 왜 우리가 돌아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고 믿는 예수가 누구고 왜 우리가 제사를 안 드려도 되는 것인지 또 십자가 사건의 어떤 의미인지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거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사 숭배예요. 그렇죠? 구약을 보게 되면 그럴 만한 것이 천사를 사자로 보내시고 천사를 하나님 대신 천사를 보내셔갖고 하나님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 천사 숭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틀렸고 천사를 믿는 거, 천사를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과 대체할 수 있냐? 이게 말이 안 된다. 천사는 이런 존재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대조해 놓은 책이 히브리서 1장이에요. 우리는 뭐 1장 그 바람과 불꽃을 한 해 동안의 교회의 큰 어떤 방향으로 삼고 그도 제목으로 삼고 진행이 되었지만 원래 그 얘기는 천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표현하려고 말했던 구절. 천사는 바람과 같다. 바람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바람은 순간 휙 불고 사라지잖아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비하면 그분이 그리스도신데 그분에 비하면 요모양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야. 그 천사는 불꽃과 같다. 탁 켜진 다음에 사라지는 거야. 계속 지속되는 불꽃이 아니라 한번 탁 켜지고 사라지는 불꽃밖에 안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시고 만유해 주시고 상속자시고 이런 많은 내용들 본체 형상이시고 이런 내용들을 1장에 하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1장 내용을 쭉 읽어가면서 히브리 기자가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보기 원합니다. 1장 1절 말씀 보니까 여러 번 봤지만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명의 선지자고요.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를 포함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 30명이 될 거예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시대를 거치고 여러 사건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했던 인물들인데 그 인물들이 누구냐? 그분들이 선지자예요. 왕은 왕권을 가지고 백성을 보호하고 통치했다고 치지만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내는 역할들을 했다고 치지만 선지자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들이죠.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 통해서 했던 그 모든 말들을 그렇게 했던 하나님이 지금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냐? 누군지를 3절부터 쭉 그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뭘 말씀했을까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렇죠? 만유, 모든 것에 보이는 세계와 안 보이는 세계에 상속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분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내가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모든 것들을 상속으로 받는 더불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냐? 만유의 상속자로. 누가? 그 아들이. 아들은 누굴 표현한 겁니까? 예수님을 표현한 거예요.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 아들이 누구냐? 아들이 창조주인 거예요.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부활하신 정도 알지? 그분이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분이 창조주야. 그렇죠?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면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갔다 가면 죽을 수도 있는. 지금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믿으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고 오랜 전통 동안 그걸 믿어왔고 옳다고 여겼던 그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메시아가 예수일 수밖에 없, 예수인 것을 인정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 앞에서 기독교인화된 유대인들에게 어떤 말씀하는 거냐? 그분은 사실은 창조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요한복음 나왔던 1장의 내용과 똑같아요. 그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과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 구약에 충실했던 그 당시에 제사를 지내고 있던 그 당시에 히브리 기자가 기독교인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구약을 스톱시키는 일이에요. 구약의 그 하나님을 이 땅에 태어났던 인간과 동일시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적은 일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야 깊다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는 까딱했다가는 뭐 큰일 날 상황의 이야기죠.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소유하셨던 그 땅을 하나님의 주인으로서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주재권 또 우리가 뭐 소유권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딱 예수님을 통해서 붙드시고 계신 거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가 어떤 일을 했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했어요. 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거죠.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이미 완성했다는 이야기예요. 어제 기억나시죠? 제사장들은 매년 서서 제사를 드리고 있고 효력은 1년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끝내시고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완료했을 때 앉는 거예요. 지금 우편에 앉아있다는 그 얘기는 모든 구원의 사역,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사역들을 이미 완성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가 천사보다 드디어 나오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쓰시는 도구예요. 그죠? 하나님을 쓰시는 방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부리는 영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천사들하고 자꾸 예수님하고 비교하는데 비교할 게 아니다. 야, 천사는 예수님은 천사 같은 존재가 아니야. 어디 거기다가 비교를 하고 자꾸 돌아서려고 그러니 그런 믿음 버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구약을 인용하죠. 말씀드렸죠. 히브리 기자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특별히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능통했던 사람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는 저 구약을 인용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천사 중에 하나님께서 넌 내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있냐? 없다. 저 구약을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천사가 너희는 대단한 존재로 섬기고 있고 믿고 있는데 그런 존재가 예수님에 비해서는 아님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구약을 인용해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렇게 말했냐? 말 안 하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천사를 그렇게 너희가 섬기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믿고 있냐? 천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모든 천사가 뭘 해야 되냐? 아들을 경배해야 되는 거야. 너희는 지금 아들과 견주어서 아들을 안 믿고 지금 천사를 믿고 있는 믿음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 어떻게 천사들을 섬길 수 있냐. 하나님과 천사들을 되게 뭐 귀한 존재로 굉장히 무슨 뭐 하나님의 아들 같은 존재로 말한 적이 있냐. 구약 보니까 없다고 말하는 거야. 그냥 구약을 들어서 시편을 들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시편과 사무엘하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모든 천사들은 그의 그를 경배해야 될 것이다. 천사 숭배는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천사들의 관하에는 시편 말씀을 또 인용하고 있죠.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천사들은 바람과 불꽃에 불과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실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구절이 8절이 있죠. 8절 아들의 관하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가 공평한 규인이이다. 그러니까 천사는 순간 사라질 존재지만 아들은 영영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계속 천사하고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월성은 있지만 실제 그가 예수님과 견주어서 우월성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쓰시는 사역자예요. 그 사역자가 누구냐? 천사들인 거예요. 그 천사들을 감히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냐? 말이 안 돼. 그들은 바람이고 그들은 불꽃이야. 예수님의 그 규는 공평하고 그의 보좌는 영원하는 분이야. 계속 비교하면서 천사를 숭배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읽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구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며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자, 아들에 대해서 자, 아까 우리 7절 말씀 보니까 천사들의 관하에는 이런 말 있죠? 8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의 관하에는 비교하는 거예요. 선사는 이렇지만 아들은 이런 분이야. 모든 것들보다 모든 동료들보다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17절 말씀 보니까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전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리스도의 불변성. 그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또 모든 피조물들은 변할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은 사라질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피조물들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영원할 것임을 11절 말씀에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멸망할 것이지만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 사라질 것이지만 그러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다. 천사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그를 비하하고 천사를 믿는다는 것은 틀린 믿음이다. 너희가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그곳은 틀린 것이다. 라고 지금 히브리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이 말씀은 시편 말씀을 또 인용하죠. 지금 히브리 기자가 시편을 아주 능통하게 다양하게 막 인용을 해요. 이런 부분들 히브리에서 이런 내용들이 가득해요. 그 얘기는 히브리 기자가 구약에 능통한 정통 유대인이었고 구약을 믿던 사람이었고 구약을 수작에 어떤 의문제를 풀어낼 정도로 이 복음의 믿음이 계시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계시되어지면 성경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기 시작해요. 물론 계시가 계시는요, 한번 딱 계시 딱 되면은, 아, 알았다, 이게 아니에요. 계속 점진적으로 그 믿음은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바울도 계속 다메섹 도상에서 계시된 그 믿음에 감사했지만, 어떤 고백하였냐면, 내가 날마다 싸운다는 말을 합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비밀과 어떤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들었는데 너무 난 그 부분이 맞게 든 생각이 비밀과 계시에 대한 비교였어요. 비밀이 뭡니까? 비밀은 그냥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비밀번호 있잖아요. 그거 알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는 계시해 주셔도 잘 모르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셔도 잘 모르는 거예요. 만나를 매일같이 주셔도 잘 모르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함께 지금 하고 있어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홍해를 건너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해도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남은 땅을 허락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계시는 계속 믿음의 싸움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기쁨이 되게 되어 있고 또 그러면서 그것이 아픔이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향한 전력 조치를 못하는 우리 자신이 발견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올바른 방향임을 또 알게 되어지고 계속 그 양면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다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13절 말씀 보니까 최후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는 장차 오실 재림주가 오시는데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셔서 그가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사단을 정복하고 사단의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고 지옥으로 이끌고 또 의의 심판과 하나님의 어떤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나누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최후 승리할 것이다.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에 대기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 이런 존재가 있냐? 없다는 얘기야. 계속 뭘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계속 천사가 대조하면서 일장을 이끌고 나가고 있어요. 일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전장을 이끌기 위한 서론이에요. 모든 성경이 그래요.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이 얘기 왜 중요합니까? 전체를 이끌기 위한 전제예요. 전체를 이끌기 위한 서론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라고 말해놓고 나머지 성경을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왕들과 백성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배경이 출애굽기 전체를 이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일장이 매우 계속 일장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이심을 계속 강조하고 있음을 이 믿음을 가지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시고 보내심이 아니냐. 결국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천사는 누구냐? 하나님을 섬기는 영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위하여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돕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보낸 존재가 있는 그건 누구냐? 그게 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면 천사의 정체성은 확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너희가 믿냐? 틀렸다.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분의 탁월성과 그분의 불변성과 창조성을 천사들과 함께 같은 거로 여길 수가 있냐? 천사들에게 아들이라고 칭한 적이 있냐? 천사들한테 내 우편에 앉아라 라고 한 적이 있냐? 그런 적이 없다. 왜? 그들은 하나님 부르시는 영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신 분이시고 모든 만유의 상속자시고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부분들을 계속 하나님한테 영원한 규가 되시고 그 보좌는 영영할 것이고 그는 모든 동료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시고 땅에 기초를 두신 분이시고 그는 영전할 분이시고 그는 연대가 다함이 없는 분이시고 이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탁월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결국 천사들은 부림받은 영이고 천사들은 사역자이고 천사들은 섬기는 자. 천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상속자시고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심판자시고 재림주신 하나님이심을 히브리서 1장에서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약의 어떤 내용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믿는 믿음에서 돌아서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로 가면 안 된다. 그들은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은 끝났다. 말씀드렸죠? 그들이 하고 있던 제사, 성막 중심으로 하고 있던 그 제사, 성전 중심으로 하는 그 제사, 이 모든 건 다 가짜예요. 모델하고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온전하고 완전한 것으로 영원한 의미를 가지고 제사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 진짜가 오면서 이 가짜는 이미 훅 걷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제사의 주이시고 십자가 죽으신 그분이 참 그리스도시다라는 내용들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대 세계복음의 길을 가다 보게 되면 문득 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단가, 혹은 아 가기 버겁다, 혹은 이것 말고 다른 일들로 계속 얽히고 복잡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데 단어를 안다고 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과 여건들이 싸울 수밖에 없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전쟁이에요. 아니 약속의 땅이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약속의 땅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뭐가 딱 들어가면 내 집처럼, 집에 들어오면 막 전쟁터에서 막 집에 딱 들어오면 편안함이 있고 모든 것들 다 구비되어 있어 불편함이 없는 집을 생각하고 싶지만 가나안에 딱 들어갔는데 전쟁의 시작인 거예요.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싸웠던 싸움보다 몇 배가 많아요. 한 10배 이상이 많아요, 싸움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만 31명의 왕이 있는 거예요. 이들 빼놓고 블레셋, 암몬 하게 되면요, 이방 족속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들을 다 정복해 되는 거예요. 소소하게 작게 남았지만 그들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신 삶이었어요. 당대 세계방으로 들어오면 똑같이 아무런 싸움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고 그냥 편안히 쭉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일상과 싸워야 되고 계속 경제와 싸워야 되고 계속 여러 가지 들은 불신앙들과 싸워야 되면 말할 것도 없죠. 이물이 히브리서 쓰여진 시기가 거의 AD 60년대 후반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30년 후반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벌써 기독교화된 유대인들에게 벌써 이런 믿음들, 물론 갈라디아 다른 복음, 다른 믿음 이런 것들 많이 등장하지만 어떤 내용들이었냐? 천사 숭배하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숭배, 그 믿는 그것보다 견주어서 더 크게 여기는 문화가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쩔어있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델하우스이고 가짜이고 샘플인 것을, 샘플이고 모형인 것을 잘 모르는 거죠. 그 모든 모형들이 실체가 들어왔는데 그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급기야는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신 그분이 이 땅을 심판할 것임을 히브리서 1장이 전장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장과 같아요. 계속 히브리서 전장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삶을 선택하고 드리고 그 말씀 가운데 청종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과 나가는 그 모습들이 믿음의 싸움의 내용들일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의 어떤 기록할 때 그 의미, 그 마음이 이렇게 느껴져요. 아,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더 큰 분이시구나.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축소해서 믿고 있구나.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때 이 AD 60년 후반경에는 현실이 없었겠냔 말이야. 일상이 없었겠냔 말이야. 남편과 아내가 온 가족이 일심 단결해서 모두가 성격에 맞고 모두가 다 그냥 일치할 만큼의 그런 환경이었겠냔 말이야. 그들에게는 내일이 없었겠냔 말이야. 계속 뭔가가 싸워야 되고 뭔가가 결단을 하고 그 믿음 가운데 들이지 않으면 못 나가는 아마 일상이었을 거예요. AD 70년경에요. 이스라엘이 망해요. 지금 망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때 믿음의 상태가 뭐냐? 계속 대거 원래 믿던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핍박이 심해지니까. 당대 세계복음의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너무너무 맞고 요즘에 중남미 친구들의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가 두 번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야, 초창기 전했던 그 초창기라고 말하는 게 우습지만 그 복음을 똑같이 선명하게 전달 쭉 적으면서 막 기쁜 거였죠. 막 가다가 이것을 치유로 바꿔버리고 막 가다가 이것을 무슨 복지로 바꿔버리고 막 가다가 이것을 그냥 무슨 자기 개발로 바꿔버린다면 하나님이 단번에 치셨을 것인데 당대 세계복음화 길을 여직도 가게 하셨고 저 복음에 감격하게 하고 있고 저 복음을 지금도 우리가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 함께 모두가 쓰임받고 있구나.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각각 개개인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시면 더 계시되기를 기도하시고 특별히 중남미 계속 사역 지금 본집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하고 이제 멕시코로 이동을 하는데요. 또 당대 세계복음 경제를 두고 기도해 주세요. 왜냐면은 많은 경제가 이제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 경제 준비 안 해놓으셨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을 남아놓은 왜 가나안 그 땅에 땅을 남겨놨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 남은 땅들이는 부분들이 믿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겠고 특별히 세계 교회가 각 가정에서 특별히 각 교회에서 교다 걷는 분들은 당세복 사역과 당세복 경제와 또 피니스 스쿨 나가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등등의 제목들을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북포항교회와 통영교회가 든든히 서가할 수 있도록 더불어 중보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당대 세계복음화의 믿음으로 오늘도 복음이 깊게 계시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짧은 시간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풍성함을 얻는 큰 기쁨이 임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 속에서 해답을 얻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며 단순하게 내 생활을 부양시키고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대 세계복음화의 믿음으로 뛰어나갈 수 있을 만큼의 우리 세대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싸울 수 있을 만큼의 믿음들을 각 가정에서 규다 걷는 분들과 각 교회에 나와 규다 걷는 분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옵시고 깨닫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의미가 그들에게 크게 녹아져 단순한 개인의 삶을 다스리게 하는 경제가 아니라 당대 세계복음화의 경제를 두고 기도하며 응답과 인도받게 하시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며 인도받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각자 개개인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서 앞으로 있는 많은 일정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고 또 있을 스리랑카 사역부터 11월까지 있을 모든 유럽 집회 호주의 사역까지 이르기까지 믿음을 대해주셔서 함께 믿음으로 후원하며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의 일을 목격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기에 부정함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른 형편과 사정 가운데 기도할지라도 은혜를 주시옵시고 먼저 생명이 왕성해지게 인담을 대해주옵시고 그 기쁨과 생명의 풍성함을 가지고 당대 세계복음의 성도로 오늘도 믿음의 싸움을 싸워낼 수 있는 귀한 날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 통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13개의 교회와 관련된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